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역사의 등불이 점점 꺼지는 시기입니다. 절망의 시기고요.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때, BC 626년경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케 합니다. 그것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타락하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멸망을 예언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을 예언케 하지요. 그 내용이 스바냐 1장부터 3장 중반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바냐 3장 중반절 이후부터는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기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즐거워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장, 2장, 그리고 3장 현재까지 읽을 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고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왜 이때에 이런 절망의 때에 절망의 상황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상황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 힌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이들을 스바냐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 거예요. 이들을 본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타락했지만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 타락하고 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영적 타락의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버텨내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기운을 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영어 성경은 cheer up 이야기하지요. 힘을 내라, 기죽지 마라 얘기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 기죽지 마라. 다 타락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때에도 너희들 힘을 잃지 마라, 기운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 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것,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두려워하는 것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는데 자신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자포자기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린 거예요. 난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늘어뜨려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을까? 심판으로 인해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왜 희망으로 노래를 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희망으로 노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며 희망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왜? 성경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용서받았다 선언하는 거죠. 죄를 짓고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주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아니면 콧방귀 뀌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장난치시나? 아니요, 기대가 넘치는 거죠. 다시 활력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점점 위축된 삶을 살게 되고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죠. 떳떳이 누구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빠져요.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기가 사는 거예요. 새 희망으로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흉측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회개와 회복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회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지 맙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비록 희망을 발견하려야 발견할 수 없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결코 용서받지 못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해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더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자들은 다르다는 거지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15절 중간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하고 엄청난 내용이고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켰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위치로 스스로 비하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지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곧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겨우십니까? 일에 지쳐 계십니까? 혹 고아처럼 버려져서 홀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없는 패배로 인해서 혹 지금은 여전히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힘이 쭉 빠집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의욕조차 사라집니다. 희망은커녕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지레 겁을 먹고 밤잠 설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말고 다시 희망으로 노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17절 중간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주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것도 초라하게 냄새나는 구유에서 어디 쉴 만한 자리조차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그 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탄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자죠. 사명을 잃어버린 자죠. 목적을 잃어버린 자죠.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의미조차도 상실한 자이죠.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5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아무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람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를 타는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다시 희망으로 노래합시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고 오늘부터 다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희망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17절 중간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로다. 여기 말씀을 나오는 너라는 표현을 바로 나라는 표현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너라는 표현을 나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무도 은혜롭지 않아요? 이 고백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것은 기쁨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이 막 흘러넘쳐서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면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구절인데 또다시 반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무엇이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혹 다칠 거. 혹 상할 거. 염려하면서 고결하게, 순결하게 사랑하는 그 상태. 그것을 가리켜 잠잠히 사랑하시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볼 때 어떠십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손주들 바라보면 너무 이쁘죠. 막 깨물어지고 싶을 정도로 이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와 비할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한 자가 우리란 말이죠.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은 자가 누구래요? 바로 나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큰 사랑 받고 있으니,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가 혹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묶여져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추스르십시오. 용기 내어 일어나서 서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마음껏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희망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스바냐서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전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역전 인생. 비록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록 지금은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끌어모아서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약속해요. 그러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그때에 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막 시작될 때, 완전히 절망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이끌고 모을지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이 민족의 비통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빼앗긴 국토에 자연의 봄은 오듯이 국권도 진짜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역설적 의구심의 강조 어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봄은 필연적으로 오기에 조국의 해방도 분명히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역전의 상황을 펼치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나오미, 이방여인이었던 룻을 전혀 이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가족들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이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인생의 역전을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또 승산이 전혀 없었던 전쟁터에서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역전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전쟁에서 전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지만 결코 종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허름한 방 한 칸조차 구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되었습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 온갖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어떻게 했었는지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을 어떻게 했었는지 모욕을 주고 어떻게 했었는지 조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추어지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내 등에 와서 두들겨주고 격려해주는 그 힘과 같은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힘이 빠집니까? 기가 죽었습니까? 이젠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역전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과감하게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므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함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잠잠히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기운이 빠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므로 다시 기운을 내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